사울의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장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고 또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은 그 불순종이 더 발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불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먼저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번제를 이렇게 드리지 말고 기다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블레셋 군사들은 많고 자기 백성들은 자기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두려워. 그러니까 다급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우리는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13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1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곧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주시죠.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왕의 규례가 있어요. 왕은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리고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킬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사무엘도 아마 이 사울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기회를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한번 실패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깨끗이 청소하라,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걸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 모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힘없는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건 지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입니다. 준비할 수 있나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면, 준비 안 됐으니까. 거기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에서의 족보 중에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제 민족 가운데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그 전쟁 이야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맨 먼저 후미를 뒤쪽을 공격해서 여자들과 아이를 죽였던 이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그 구원받을 때, 우리로 하면 구원받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탄의 세력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한번 거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입니다. 방송실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왔네요. 25장 거기 한번 스크린 보시면 하겠습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말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등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방해했던 족속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원수로 정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봅니다. 그 주적이 지금 성경에서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그래서 이 주적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에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깨끗이 정리하라, 진멸하라 했던 거죠. 이런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더 3장 1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유대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 있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냥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총리가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되더니 여기 하만을 바로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에스더서에 지금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쓴 것은 이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괴롭히는, 영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세력, 원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왕인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지금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남겨두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 마귀의 세력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라라는 그런 의미죠. 신약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13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불순종한 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 자 군사를 일으켰더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21만 명이 모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싸워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치기 전에 6절에 보면 겐 사람에게 야, 아말렉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가라고 겐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친 게 아닙니다.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바로 겐 사람이었습니다. 이 겐 지파는 좀 신비한 지파입니다. 좀 연구해 볼 만한 지파인데 성경에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겐 지파는 그 진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한 게 아니라 바로 원수의 세력인 아말렉만 진멸하도록, 그래서 거기 함께 머물고 있는 겐 족속은 나가라, 우리가 아말렉을 치려고 한다라는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겐 족속은 거기서 나가서 그 진멸을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겐 족속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일 오후에 보셨던 것처럼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가나 혼인 풍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나가던 이 사울이, 자 9절에 봐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이요. 참 이게 불순종인가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불순종이죠. 근데 어느 절반은 순종하고 어느 절반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변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애매한 불순종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게 100% 순종이 아니면 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항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사소한 몇 가지를 자기 편의에 맞게 그렇게 교묘하게 변형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의 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각을 생포하고 기름진 일부 가축만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어차피 생포한 아각도 나중에 공개 처형할 것이고 남긴 이 가축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15절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럴 것인데 뭐 이걸 우리가 조금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형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이 후회했다라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세우신 것을, 교회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럼 완전 비참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후회한 인생이라면. 그런데 사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순종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변형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변형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살짝 변형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사울은 분명 어떤 면에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변형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 온전한 불순종을 피하라는 마음에는 분명 불신앙, 곧 불순종이 있었는데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아각을 살려주어서 백성들 앞에 공개 처형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진 걸 두어서 나중에 번제로 쓰겠다. 이 의미는 결국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바꾸고 싶었던 그런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생포하고 이 제물로 쓸 짐승을 남긴 이유는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공개 처형하고 이와 같이 공개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보다 짐승의 소리가 나왔다. 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이 소리가 어찌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불순종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불순종의 소리가 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셨던 그 말은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사울은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성공, 성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취감에 휩싸였을 때 성공했다고 만족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 성공과 그 성취를 기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보다 내 성공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아닙니다.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십시오. 반석에 집을 짓지 않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더 심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념비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오늘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변형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짝 바꿔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변형하지 않냐고 내 기념비를 세우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